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JB는 리틀 리테리에 위치한 넓고 지저분한 로프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수도 없이 즐비한 이상한 복도들을 따라가다 보면 쓰지도 않는 괴상한 모양새의 막다른 구석과 마감 안 된 어정쩡한 공간들, 공사 도중 버려진 석고판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곳이었다. 그 로프트는 그들이 대학 때 알던 사람 소유였다. 에즈라는 예술가였고 그리 뛰어나진 않았지만 뛰어날 필요도 없었다. 제이비가 자주 상기시켜주듯이 그는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에즈라뿐만이 아니라 에즈라의 자식들의 자식들의 자식들까지도 일할 필요가 없었다. 팔리지도 않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형편없는 예술품들을 대대손손 만들고도 마음 내키는 대로 최고급 기름을 넣고 맨해튼 도심에 위치한 비실용적으로 넓은 로프트들을 사서 형편없는 미감으로 엉망진창 꼬락서니를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술가 생활에 진력이 나는 날이 오면 제이비는 에즈라가 언젠가 그럴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냥 신탁관리인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내 사람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어마어마한 현금 더미를 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멜컴은 빼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에즈라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사람이었다. 제이비와 몇몇 학창시절 친구들을 자기 아파트들에서 살게 해줘서만이 아니라 로프트의 이곳저곳에는 언제나 네다섯 명 정도가 기어들어와 살고 있었다. 착하고 기본적으로 관대한 사람인데다가 음식과 마약과 술을 마음껏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사치스러운 파티를 여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잠깐만.
제이비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방금 생각났는데 잡지사에 자기 숙모네 집을 세놓으려는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바로 근처야.
얼만데?
윌럼이 물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을걸? 아마 얼마 받아야 하는지도 모를 거야. 자기가 아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하더라고.
말 좀 잘해줄 수 있어?
그보다 더한 걸 해주지. 직접 소개해줄게. 내일 사무실에 올 수 있어?
주드가 한숨을 내쉬었다.
난 못 나가.
그가 윌럼을 쳐다봤다.
걱정 마. 난 가능해. 언제 갈까?
점심시간. 1시 어때?
그때 갈게.
윌럼은 아직도 배가 차지 않았지만 제이비가 나머지 버섯을 다 먹도록 내버려뒀다. 그리고 모두들 잠시 기다렸다. 때로 멜컴은 그 집에서 유일하게 한결같이 맛있는 메뉴인 잭프루트 아이스크림을 시켜서 두 입만 먹은 다음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고 그러면 그와 제이비가 나머지를 해치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멜컴은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시키지 않았고 그들은 계산서를 달라고 한 후 가격을 보고 돈을 나눴다. 다음 날 윌럼은 제이비의 사무실에 가서 그를 만났다. 제이비는 다운타운 미술계를 다루는 규모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소호의 잡지사에서 접수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건 그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직업이었다. 어느 날 밤 그가 윌럼에게 설명해준 바에 의하면 거기 편집자 하나를 사겨서 자기를 특집 기사로 다루도록 설득할 계획이었다. 그는 이 일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이 남았다. 근무 중 제이비는 자기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이제까지 누구도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봐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최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계속 짓고 있었다. 그는 유능한 직원이 아니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려대도 거의 전화를 받는 법이 없었다. 휴대전화 신호감도가 좋지 않은 건물이라 친구들 중 누가 그와 통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벨을 두 번 울리고 끊었다가 다시 울리는 특별한 암호를 따라야 했다. 그리고 그때마저 그는 가끔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의 손은 발치에 검정 비닐 쓰레기 봉지에 담긴 머리카락 뭉치를 묶고 따느라 책상 밑에서 분주했기 때문이다. 제이비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 털 단계를 거치는 중이었다. 최근 그는 회화에서 잠시 손을 떼고 검정 머리카락으로 조각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한 사람씩 제이비와 함께 퀸스와 브루클린, 브롱크스, 맨해튼의 이발관과 미용실을 돌며 피곤한 주말을 보냈다. 제이비가 안으로 들어가 쓸어놓은 머리카락이나 잘라낸 머리카락이 있으면 좀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다가 점점 더 성가시게 무거워지는 머리카락 봉지를 질질 끌고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제이비의 초기작들로는 테니스 공의 솜털을 다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 모래를 채운 다음 접착제를 바르고 털 양탄자 위에서 굴리고 또 굴려서 털들이 물속 해초처럼 흐느적대도록 만든 철퇴와 갖가지 일상용품들, 스테이플러, 주걱, 찻잔을 털가죽으로 뒤덮은 쿼티디언이 있었다. 현재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작업 중인데 단편적인 것 이외에는 작품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았지만 여하튼 머리카락 다발들을 빗고 따아 끝없이 긴 검은 곱슬머리 밧줄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지난 금요일 그는 머리카락 닦는 걸 도와주면 피자와 맥주를 사주겠다며 친구들을 꿰어 불러들였는데 지루한 작업을 몇 시간이나 했는데도 맥주와 피자는 올 기미조차 없었다. 결국 모두들 약간 화가 나서 돌아가기는 했지만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다들 머리카락 프로젝트에 진력이 났지만 친구들 중 유일하게 주드는 그 작품들이 멋지고 언젠가는 제대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제이비는 감사의 뜻으로 주드에게 털로 뒤덮인 솔빗을 줬지만 에즈라 아버지의 친구분이 그걸 사르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다시 가져갔다. 결국 빚을 사지는 않았지만 제이비는 주드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 머리카락 프로젝트는 다른 측면에서도 힘든 작업이었다. 어느 날 밤 새 친구가 또 한 번 꼬임에 넘어가 리틀 리테리에서 머리카락을 빗질하고 있을 때 멜컴이 머리카락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다. 사실이 그랬다. 딱히 불쾌한 냄새가 아니라 그저 안 씻은 정수리에서 나는 싸한 쇳내 같은 냄새였다. 하지만 제이비는 쌓여가고 있던 화를 멜컴에게 울컥 터뜨리며 자기 혐오에 빠진 검둥이니 톰 아저씨니 종족의 배신자니 고함을 질러댔고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지만 이런 비난에는 분노하는 멜컴은 마시던 와인을 바로 옆에 있던 머리카락 봉지에 부어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쿵쿵거리며 나갔다. 주드는 최대한 급히 멜컴을 쫓아갔고 윌럼은 남아서 제이비를 진정시켰다.